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1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아멘. 사랑, 사랑, 사랑. 하여튼 오늘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의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왜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갈구해야 하는지, 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지도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은 그 객관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관적인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자들의 표지가 뭐겠어요? 표지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확인한 그 사람의 표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갑자기 헌금을 많이 하게 되나요? 뭐가 달라질까요? 열심히 교회를 앞장서서 헌신하게 되나요? 아니면 아프리카를 내 품에 그러고서 선교에 열심을 내게 됩니까? 어떤 것으로 그 표지를 삼을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사람들은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런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행위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짜들도 얼마든지 그런 것은 가면을 쓰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들은 할수 없는 진짜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표지가 뭐냐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에게서만 나타나는 표지. 인격의 변화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외적인 행위는 가짜들도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그러한 자들은 인격이 변화하게 돼요. 그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그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죄인의 인격이 다른 인격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거죠.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뭐 그런 것들. 그러면 그 모든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한 단어로 요약하고 축약해서 표현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어요? 사랑이죠, 뭐, 사랑. 그렇죠?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들어 있다고요? 사랑 안에 다 들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의 내용은 전부 사랑으로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표지는 바로 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나 구제나 헌신 같은 그런 것들은 사랑을 할수 있는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것을 확인한 자들 그들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연극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되지 않는 겉만 번드르르한 그런 행위를 자기도 스스로에게 속으면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림동 그 야학을 할 때에 왜 그만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정말 진지하게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자문해 봤을 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저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매일 가가지고 그 더러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저렇게 힘쓸까라는 그러한 평가가 저는 듣기 좋았던 거예요. 그것이 제 자랑이 되었었기 때문에 수고를 무릅쓰고 가서 일을 했던 것이죠. 인간은 그런 명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과 관계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한 휴바이처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평가를 위해서 인간들은 얼마든지 그 명분을 가지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선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일은 그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착한 일 같아도 그것은 선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은 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저 자신의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어떤 선한 행위도 모두 죄예요.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모두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왜곡된 자기 사랑이에요. 왜 제가 왜곡된 자기 사랑이라고 하냐면 자기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곡된 자기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때 공부한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8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또 이렇게 빌라도의 뜰로 빌라도의 뜰에서 헤롯궁으로 다시 빌라도의 뜰로 예수님이 계속 재판을 받으시죠. 그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자기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예수님은 묶어서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관정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엉터리 같은 재판을 거쳐서 로마의 총독 앞으로 끌고 간 그런 간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겠다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렇게 정결하게 자기들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부리는 자들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자랑을 위한 종교 행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열심, 전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그러한 열심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건 죄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단 말이죠. 말라기 2장 13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오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왜 이 재물을 안 받으십니까? 하고 울고불고 야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안 받는지 아니? 그 이유를 말해줄까? 그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고 싶고 이어받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그 종교행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교행위는 하는데 제물은 갖다 바치는데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거짓말이나 하고 서로 학대하고 하는 인격의 변화가 없는 그런 자들이 바치는 종교행위는 나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장 가까운 네 아내한테 거짓말이나 하지 말아라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종교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눈은 점점 뺑덕어멍 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그러한 종교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야. 너희들의 인격의 변화.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도 악용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인간의 당연한 도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야 할 책임과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책임을 어떻게 악용을 했는가 하면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놓고 부모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난 드렸으니까 난내할일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부모 섬기는 일을 경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당구를 천을 치세요. 그래서 이분이 가끔은 아닌 것 같아요. 자주 교회 앞에서 그 교회 집사님들하고 내기 당구를 치신대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이 왜 내기 당구를 치십니까? 그러면은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래요. 재미로 치시는 거죠, 재미로. 목사들도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될 거니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내기 당구를 치는데 늘그 목사님한테 물리는 집사님이 한분 있대요. 돈을 갖고 오는 쪽쪽 잃고 가는 거니까 하루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너무 늘 따니까 미안해서 그런데 우리 핸디 조정을 합시다. 내가 당구 천 치는 건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당신이 조금 담화수를 내리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 괜찮습니다 목사님한테 돈 잃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물질관이 뚜렷한 이런 집사가 다 있나. 이렇게 신앙이 좋은 집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난 너무나 행복하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잃은 돈은 11조에서 까요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건데 목사님한테 잃은 거는 그냥 그걸로 까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한 번에 뭉텅 드리고서는 부모님께 할 거는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을 할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 못하는 인간들이 고르반이다 뭐다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인격이에요. 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임무와 목표를요, 말씀, 기도, 전도로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는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만 하고 있으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인정하는 풍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 기도,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일주일에 3번 성경 공부한다. 나는 매일 새벽기도 나온다. 나는 1년에 50명씩 전도한다. 이것이 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부모가 다그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에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다 돈을 잘 벌지는 못해요. 그죠? 그 공부 자체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망나니처럼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더 부자가 많아요. 더 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공부는 돈을 잘 버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희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나이에는 공부가 그 나이에 성실과 책임을 훈련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나이에는 그 공부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가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라고요. 이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미분, 적분, 집합 이런 거 배우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걸 써보신 적 있으세요? 찐빵 사러 가서 미분, 적분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뇌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미분, 적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미분, 적분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주어진 방법이요 수단이지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죽어라고 한 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욕 진탕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입만 열면 다른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으신 위대한 기도가 나와요. 17장 13절 한번 볼까요? 지금 내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엇을 바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꼭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기도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섯 가지로 교회의 표지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가 올바른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 올바른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을 닮은 거룩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세 번째로 올바른 교회는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한다 그래요. 진리. 네 번째로 올바른 교회는 선교에 힘써야 한다 그래요. 다섯 번째로 올바른 교회는 하나됨 연합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꼭 나타나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을 근거로 나와야 하는 것들이에요. 기쁨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배제된 자신의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엉터리 쾌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룩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거룩의 표준에 도전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이게 사랑이 빠진 거룩의 결과예요. 그건 자기의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서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냉혹한 정통주의가 되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알고 있냐?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많이 알고 있어? 근데 거기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못 얻어요. 그게 사랑이 빠진 진리의 특징입니다. 선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되죠?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침략이 되는 거죠.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그랬어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자신들의 국교였던 개신교,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이슬람에게 점령됐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을 노예 취급하고 우민정책을 쓴다고 아기의 그 뇌의 발육에 꼭 필요한 염분을 통제를 해버렸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십자가를 갖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자기들에게 대들까 봐요. 애기들의 뇌의 발육에 필요한 소금을 염분을 통제를 해가지고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돼요? 금방 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연합이라는 거, 유니티, 하나됨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대를 섬기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연합, 하나됨에서 사랑이 빠지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게 되겠죠. 사랑이 빠지면요. 그럼 금방 어떻게 돼요? 내가 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쌈박질들 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교회 표지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건 전부 사상 누각인 거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다른 말로 성숙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감.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의 거룩.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의 거룩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삶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막연하죠. 여러분 사랑이 뭔지 진짜 아세요?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뭐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 사랑 사랑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간단히 한번 소개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사랑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럼 먼저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시간에 서로에게 쏙 빠져버리는 거 fall in love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요. 한동안 자기와 자기 주변 세계를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인 줄 알아요. 하나인 줄 알아요. 어느 것이 나고 어느 것이 내가 아닌지 몰라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자신과 외부를 겨우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자아경계, 이고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인간은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엄마와 자기가 하나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는 배가 고파도 엄마가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나는 다른 존재인 것을, 그리고 외부 세계와 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요, 아이가.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간은 배고파서 울면 무조건 밥을 주니까 자기가 전지전능한 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아기는요. 근데 자라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배가 고파서 우는데 엄마가 곁에 없기도 해요. 내가 오줌을 싸가지고선 기저귀가 젖어가지고 불쾌한데 그래서 막 우는데 엄마가 안 갈아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자기 존재의 제한성을 인식하게 되고 아 나는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자아의 영역을 분명히 인식해 나갑니다. 그렇게 자기 자아의 영역을 인식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게 된다고 해요. 외부와 나와의 경계가 명확하게 이제 인식이 되어 갈수록 인간은 점점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러한 상태에서 소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끌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고립감이 순간적으로 허물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걸 눈에 뭐가 씌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에 그냥 빠지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억누르고 감추어왔던 성적 충동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성적 충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 욕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몸속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란 말이죠. 그래서 급격히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리학에서는요. 사랑은 그렇게 서로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단시간에 서로에게 빠져버리는 사랑은요,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했던 매력이라든지 그런 성적인 매력이라든지 성적인 욕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랑도 같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옛날에는 이것 하나만 내 아내가 갖고 있으면, 이것 하나만 내 남편이 갖고 있으면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것에 대해서 싫증을 느끼게 된다고요. 어느 날내 아내에게서 장모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게 사라져간다고요, 이렇게.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의존감. 나는 당신 없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 말 들으면요. 여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는 이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를 그 상대방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시키고 의탁해버리는 거. 그것은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것을 우리는 집착이라고 그래요. 그걸 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연애할 때 상대방이 난 당신이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흐뭇해하시기보다는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철없는 행동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된 비성숙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존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지, 내 인생이 네 인생이 되고 네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그런 식의 맹목적인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을 향한 멀고 험한 그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곁에서 기도로, 때로는 삶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이 확인이 안된 사람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자기네 부모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얹혀서 거기에 실려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요. 사단장 사모님은 자기가 사단장이에요. 연대장 사모님은 자기가 연대장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참모장 사모님이 작전참모 사모님의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은 작전참모 사모님이 고등학교 선배인데도 신발까지 갖다가 이렇게 신겨줘요. 자기의 남편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나르시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착이라고도 하고 의존이라고도 하지만 그걸 갖다가 나르시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돈해버리는 거. 나르시즘은 나는 왜 이렇게 이뻐? 나는 공주인가 봐. 이걸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나르시즘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혼돈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어머니들 중에 그런 나르시즘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식은 잘 돼야 한다라는 그런 집념이 그런 치맛바람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식의 진정한 필요와 성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왜냐면 자식이 나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식의 출세를 꾀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야단을 칠 때도 아이의 성숙을 위해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놈이 지금 엄마 얼굴에 먹칠해도 분수가 있지. F가 뭐야, F가. 쪽팔리게. 자기 창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창피 때문에. 그건 나르시즘이라고 하니까요. 그건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도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들 보면은 얼마나 희생을 하시면서 살았어요? 늘 찬밥은 어머니들 몫이죠. 그리고 윗목은 항상 어머니들 차지해요. 허드렛 일은 전부 어머니들이 하세요. 힘은 아버지가 더 센데. 한국의 아버지들은 담배 피다가 재떨이가 바로 발만 이렇게 피면 거기 있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자기 와이프를 불러갖고 그냥 물 닦고 들어와서 왜요? 그러면 재떨이즘 갖고 와.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그걸 해주신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에요. 그죠? 그것을 사람들이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희생만 하는 것은 병적인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학대를 당해주면서 그 학대를 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장을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당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있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학대받는 위치를 즐겨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딸들이 천대를 받던 그런 시대에 자라신 분들이라서 그런 학대에도 잘 견디시는 것 뿐이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학대받는 위치에 서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무서운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네 번째로, 사랑은 감정도 아니에요. 사랑은 feeling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의 감정이 동반되기는 해요. 그러나 사랑을 그러한 감정만으로는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매력 있는 사람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그날 밤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분명히 감정은 있었어요. 좋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제 대학 동창이 LA에 사는데 그 친구의 아내가 얼마나 그냥 괴팍하고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와이프 얼굴만 보면은 막 화가 난대요. 그냥 얼굴만 봐도.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그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아주 불일 듯 일어나더래요. 아, 내가 좀 너무했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갖고 꽃을 정말 한 다발을 사가지고 카드까지 써가지고 그리고 집에 일찍 들어갔대요. 와이프가 나오면 꼭 끌어안아줘야지. 그리고 배를 눌렀는데 와이프가 나왔는데 머리는 완전히 까치집이 져있고 뭘 먹고 있는데 총각김치 무가 입바구리만큼이 나와있더래요. 그리고 옷에 김치국물이. 아주 내가 사랑해 줘야지, 꽉 끌어안아줘야지 라는 감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꽃으로 한 대 패고 싶더래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그 대상의 성숙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넓혀가는 과정이에요. 조금 어렵죠? 자기 자신을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넓혀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진짜 좋아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그 대상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많이 연구하게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여행도 자주 안 가요. 어딜 가면은 그 강아지가 보고 싶어서 얼른 또 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무얼 먹일까, 털은 어떻게 깎일까 많이 생각해요. 저희 집에도 코코 스페니얼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무지하게 짖는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그 강아지는 귀병이 잘 걸려요. 근데 애가 귀여우니까 이 강아지 귀병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저희 집사람이 막 찾는다고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상대방의 존재의 일부가 나의 존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이마만큼 조금 넓혀지는 거. 그것을 자기의 확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확장.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무슨 사이다가 튀듯이 확 올라오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거기에는 나의 의지를 동원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성숙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발동한 선택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을 갖게 되죠. 인간적인 매력이나 또 성적인 매력이나 동정심이나 아니면 뭐 우연한 만남이든지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저절로 사랑이 생겨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근거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근거가 없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누구누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안 나오는데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목사님 말은 알겠지만 내가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은 선택하고 결정해서 원수일지라도 내가 결정했으면은 그 상대방의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이었던 누구누구누구를 전혀 조건과 근거가 없었던 사랑받을 조건과 근거가 없었던 누구누구누구를 선택하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셨다니까요. 시편 139편 1절 보세요.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다음에 결정하신 다음에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지극히 큰 관심으로 자기가 선택한 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네요. 내가 앉고 일어섬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네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죠. 그럼 그럴 때 없으세요?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전부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 나만 사랑하실까? 그 큰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인간이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각자가 그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다 그랬죠. 그 거룩한 백성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구어사전의 그 사랑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게 상대방의 성숙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사랑해주는 쪽이 덜 성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방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내가 그 상대방보다 더 성숙해야 돼요? 덜 성숙해도 괜찮아요. 더 성숙해야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려면요. 자기의 성숙도 먼저 챙겨야 돼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나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숙은 어떻게 챙길 수 있습니까? 똑같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닥치는 고난, 환난 그런 것이 또 그 사람들을 성숙하게 해주죠. 그래서 사랑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는 절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신앙이 없는 자들은 절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예쁘니까 영원히 사랑받을 거야. 나는 부자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 거야. 아니요. 천만에요. 그런 매력들은 금방 시들게 마련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12년 전에는 인형이었어요. 척키 말고 바비. 배에 왕자가 새겨졌을 때니까요. 신혼여행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저 사람만 쳐다봤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옆에 이렇게. 저도 옛날에 괜찮았어요. 근데 새벽에 무뚝무뚝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님이 거기 와 계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져요. 사랑을 그런 외적인 것에 대한 매력이나 그 매력으로 인한 호감 같은 감정으로 정의한다면 그러한 매력이 떠나게 되면은 사랑도 함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태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아는 신앙인들에게는 권태기가 있으면 안 돼요, 사실.
권태기가 뭐예요? 이제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신건 그냥 무슨 오이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 그러한 매력이라든지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들은 그렇게 금방 시들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그러한 매력들이 다 떠나가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쉽게 싫증을 내요.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왜냐면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대상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커밋먼트라고라도 불러요. 커밋먼트. 헌신이다. 한글로 헌신이다라는 것은 조금 그 의미가 부족해요. 커밋먼트. 그 대상의 태도나 반응이나 질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어야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커밋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여전히 이렇게 원수 짓을 하고 있는데도 사랑하세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커밋먼트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은 내가 누구에게 빠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때로는 책망과 질책으로 보이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상대방의 환심을 사고 늘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나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두고 보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의 성숙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옳지 못한 길로 갈 때는 책망하고 지적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보세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뭐라고요? 불의 앞에서 절대 침묵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끔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요.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의 영적 성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오해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러한 오해도 감수하고 오로지 상대방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 다 좋아, 다 좋아. 아이고, 너는 뭘 해도 좋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 뭘 해도 용서해 줄 거야. 이건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치 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런 영화는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흑인 배우 중에 사무엘 잭슨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연을 한 영화인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아주 불량한 학생들이 모이기로 유명한 리치몬드 고등학교 하이스쿨의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 농구 선수였던 코치 카터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은퇴를 하고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코치 카터가 그 리치몬드 하이스쿨의 코치로, 농구부 코치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흑인 마을의 농구부 그 학생들이 나중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아요. 그냥 이렇게 농구나 하다가 갱단에나 들어가고 마약이나 하고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 감옥에나 가고 그런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애들을 족친다고. 엄격한 규율을 잡아요. 어떤 애한테는 이 푸시업을 1000번을 시켜요. 말을 조금 험하게 하는 애들한테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막 수백 번씩 시키고. 그리고 그 농구부 애들은 보통 수업도 안 들어가고 공부도 잘 못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얘네들을 전부 대학에 보내려고 학점까지 다 챙겨요. 그래서 학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다 쫓아내버려요. 실화예요, 진짜로. 이제 그 엄격한 훈련 속에서 얘네들이 일대 파란을 일으키면서 계속 승리를 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얘네들 학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모든 경기를 다 취소해버려요. 그리고 도서관에 다 모아놓고 공부만 시켜요. 그러니까 학부모나 교장 선생님이나 심지어 이 농구부 학생들까지도 이 카터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터가 운영하는 그 스포츠 용품점에 짱돌을 던지고 뭐 위협하고 막 난리를 치죠. 근데도 이 카터는 굴하지 않아요. 계속 가요. 농구장을 그냥 쇠사슬로 다 묶어버리고 못 들어가게 해요. 성적 올릴 때까지 못 들어간다, 니네. 결국엔 이 아이들이 그 성적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농구도 목숨 걸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주대항전까지 올라가죠. 우승은 못했지만. 그리고는 결국 그 아이들이 전부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간다고. 나중에 알아요.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 학생들이 나중에 알아요. 진짜 그 코치 카터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그렇게 오해를 받는데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해를 감수했구나.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막 부둥켜 안고, 물론 영화라 그랬겠지만 진짜로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중에는 마약 중독이 되어서 깽단원 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도 대학에 가서 훌륭한 아이가 됐다고요. 나중에 다 나와요. 얘는 나중에 뭐가 됐고 얘는 나중에 뭐가 됐고 전부 나온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때로 오해도 사고 욕도 먹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름다운 순애보들만을 떠올린다고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치열한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사랑 그러면 뭐 여자가 앞에 막 뛰어가고 남자가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안 잡고 막 가다가 꼭 나무나 가로등 한 바퀴 확 돌고 꼭 넘어지죠? 그럼 그 위에 다 같이 엎어져가지고 뭐 이런 걸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은 좀 더 치열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나?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나의 독립성과 인격성을 성숙시켜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해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삿대질도 받으시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묵묵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오해를 감수하십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집에 있을 때 제가 저희 집사람이 아주 들들들 볶아요. 비디오 보지 말아라. 성경책 읽어라. 또 책 사다 주고 언제까지 이거 다 읽어라. 죽죠. 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제가 설거지 다 해줘요. 집 청소 다 해줘요. 그 대신에 읽어라 그런다고요. 제 유익을 따지자면 우리 집사람이 그거 안 하고 제 수발 들어주고 수박이나 깎아다 주고 포도나 닦아다 주고 그게 저한테 훨씬 유익이죠. 왜 제가 일부러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성경 읽어라, 비디오 보지 말아라, 뭐 해라 이거 왜 시키냐고요. 제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내의 영적인 성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둘이 뭐에 앉아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 비디오나 보자 뭐 먹을 거 없어 얼마나 그냥 다정다감하고 도란도란 재밌어 보여요.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을 갉아먹는 거예요. 죽여가는 거예요. 조금 상대방이 힘들어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조금 상대방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굴어 이런 오해를 받더라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돼. 안 그러면 게을러지니까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적이 뭐냐?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아니에요. 게으름이에요. 게을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그래서 일부러 저를 계속 쳐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될 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책 보고 공부하고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저는 제가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리고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식들도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 독려하고 채찍을 대는 거예요. 당장은 짜증을 내고 당장은 힘들어해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유익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잠시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감정일 뿐만이 아니라 의지의 발동이며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새 계명이에요? 그전에는 없던 계명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그 모든 계명이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사랑하라 그거였잖아요. 근데 뭐가 새 계명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줄게 그래놓고 사랑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계명과 옛계명의 차이가 뭐예요? 거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인간들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요구였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다시 새계명이 주어져요. 역시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예수의 사랑을 한 자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인생 속에 그래서 그 사랑을 연습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명은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즉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아야 따라할 거 아니에요. 뭔지 알아야. 그래서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궁극에는 그 예수님처럼 되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랑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서도 남편들아,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떻게 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조건과 배경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의사 아무개, 국회의원 아무개, 변호사 아무개, 거지왕 김춘삼, 뭐 그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 배경,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그렇게 또 평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이원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도세자의 증손자예요. 왕가의 세력 다툼으로 말미암아 강화도로 어렸을 때 식구들하고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학문과는 담을 쌓고 농사만 지었어요. 완전히 농사꾼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19살 때 헌종이, 조선 24대왕 헌종이 후사가 없어 죽었어요. 다 따져보니까 왕족은 그 농사꾼 이원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왕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강화도령이라고 불리는 조선 25대 왕 철종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9년 동안 농사꾼으로 있었던 이원범과 이제 한나라의 왕이 된 철종과 다른 사람입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환경과 조건과 직분이 바뀌었지만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진짜 나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꼬집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만들어준, 세상이 자기에게 지워준 그 가면을, 그 평가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면 속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과 배경을 갖고 그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불행할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환경과 배경과 조건이 우리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시면 안 돼요. 아울러 나의 몸도 내가 아니에요.
이 몸은 나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극히 작은 일부분. 그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던 이지선이라는 처자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몸이 식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도 알아보지 못하게 다 일그러졌어요. 그죠? 화상당하기 전에 이지선 사진을 보니까 이쁜 여대생이더라고요. 화상당한 후에 그 처자의 얼굴을 보니까 참 제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그 외모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 이지선이 박지선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댄이라는 포레스트 검프의 군대 상사가 나오죠. 군대에서 월남전에서 다리가 똑 잘려버렸어요. 그 용맹하고 그 명랑하고 쾌활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몸이 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댄이 돈이 됩니까? 역시 같은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지위, 얼굴, 직업, 학벌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여러분은 누구예요? 진짜 여러분은 누구냐고요? 그럼 모든 조건과 환경이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면 진짜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안에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Union Christ.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변호사 누구, 사업가 누구, 거지 누구, 홈리스 누구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나예요. 그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는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니면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라니까요. 어떤 조건도 여러분을 3개월 이상 만족시켜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두 줄걸로 한 번씩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전혀 가망이 없어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내 꼴을 보면은 저는 도저히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악하거든요. 그런 분 계시죠? 로마서 7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인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짓는 모든 죄는 여러분이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뜻 그대로예요. 이야, 이거 땡 잡았네. 이제는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맞아요. 여러분 맘대로 살아도 돼요. 지금 나가서 마약해도 되고 지금 나가서 술 고래가 돼가지고 음주운전 걸려도 괜찮아요.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면요. 여러분이 지금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죄예요. 인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다면은 야곱이 계속해서 사악하고 간사한 일을 해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봐주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한번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맘대로 사셔도 돼요. 나가서 맘대로 죄 지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거지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져요? 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카운트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마음으로 행위로 죄를 지으면서 살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나의 맏아들의 동생 예수로 봐준다고요. 내 맏아들의 동생, 줄줄이 딸려있는 내 자식들로 봐주신다고요. 작은 예수로. 이제 죄를 짓는 여러분, 이 실존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요. 오늘도 많은 죄를 지셨죠, 여러분. 그 여러분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기루예요. 그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 존귀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꼭 끌어안고 입 맞춰주시는 그 여러분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을 알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감사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죄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죄 짓고 반성은 하고 후회를 할 지언정 죄책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는 죄는, 지금 짓는 죄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습성, 습관, 경향 이런 것들이 짓는 거지 이제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좋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빙신아 아직까지도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저에게 잘하는 말, 목사가 어떻게 그런, 가끔 요새 하는 말, 이걸 비디오로 찍어갖고 교인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데 다 똑같아요. 진짜 찍을까봐 제가 무지하게 겁내고 있죠 요새.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저를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입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전부 조건적인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이 unconditional love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들은 사랑하면 늘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조건을 찾는다니까요. 그 사랑받을 조건이 없으면 에이 무슨 사랑은 개뿐이냐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 그냥 결정하고 선택하고 돌진해버리는 거, unconditional lov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한심해지고 미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이 토한 것에서 아직도 굴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지저분한 죄 속에서 뒹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느라.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구수를, 스바를 주고 바꾸실 정도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무슨 상징적인 비유적인 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여러분이에요. 아니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고 여전히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쌈박질하고 있는데 근데도요 조금 있다가 착해지면이 아니라 지금도요? 지금도요. 지금도. 지금도 이 천하와 여러분을 안 바꾸세요 하나님은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진짜 나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난 이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 너의 그 옛사람을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보는 내 자녀들은 모두 예수라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의 맏아들 속에 들어있는 존귀한 자들 뿐이다.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자들은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안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어렸을 때 공부 좀 하지. 지지도 공부 안 해가지고 커서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야 너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도둑질이나 하고 사기나 쳐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사기를 치고 다니니? 그게 여러분 아니라고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에서 벗어나시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여러 가지 표지들로부터 빠져나오셔서 진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저를 남들에게 인식시켜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호롤단신 맨몸으로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신학교 교실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진짜 내가 누구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수 김성수도 아니고 투사 김성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도대체?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불러주는 것으로 나를 내가 정의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누군가?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서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게 나구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모든 조건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진짜 나를 인식하지 못해요. 세상은 진짜 나를 인식할 수 없도록 가짜 가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를 포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가짜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결국 인생을 헛되이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나를 직시하고 진짜 그 나를 받아들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가치를 많이 얻은 사람은 그 가치를 자랑하다가 죽고요. 못 얻은 사람은 한탄하다 죽어요. 다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려요. 자기를 모르고요.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잘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 같이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로서의 나를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껍데기로 자기를 평가하고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의 모습을 경멸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남보다 잘 되려고 노력하고 남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합니까 여러분? 혹시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니에요. 그 껍질을 벗고 진짜 나를 보세요. 황금같이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한 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똑같이 그렇게 존귀하게 지임을 받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며 모임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입을 맞추는 게 예배예요. 예배,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쿠네오라는 말이 입맞춤이에요. 키스, 프로스. 어디 어디를 향하여 키스하다가 예배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서 입을 쫙 맞춰버리는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서도 지루한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예요. 오늘도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저 왼수는 지난주에 뭐 설교 줄인다 그러더니 여전히 50분이 넘네. 지루한 거죠.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쫓아가서 입맞추는 삶, 예배의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뭘 먼저 해야 돼요?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지임을 받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